히브리서를 뭐 예전에 사사기 읽고 뭐 진작 읽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때 느꼈던 어떤 그 감동, 감격이 많이 사실상 뭐 잊혀졌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다 성경이 그렇지만 말씀은 참 크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비몽사몽 가운데 말씀을 보면요 아주 피곤합니다. 우리는 출석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는 사람들을 어느 교처럼 보고하지도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불어서 이렇게 성경을 좀 당대 세계복음 복음에 계시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계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좀 각 개인에게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어저께 1장에서는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말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뭐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야 모세의 이 말들을 선지자의 한 말들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장을 이끌고 있는 장이 있다면 그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그거 봤을 때 그냥 말이 좀 개역 성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현대 성경을 좀 읽거나 아니면 영어가 가능한 분들 다른 언어 가능하신 분들을 읽어보면은 1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셨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을 하면서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냐. 천사하고 비교할 수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레벨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너 제사도 안 드려. 주일날 모여서 그냥 말씀만 듣고 말아. 야, 우리는 봤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서 노단에 가서 불 태우고 또 그 물두멍을 지나서 그 대제사장의 성소로 들어가고 저 성소로 들어가서 1년 한 번씩 들어가서 그걸 드리고 양 두 마리를 잡아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를 광야로 내쫓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호응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 일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 구퉁에서는 유대인들은 여기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동참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아주 가난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믿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열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평생 동안 그걸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저희를 하게 되는데 저분은 오셔가지고 3년 만에 죽으시고 그리고 뭘 한다고 말하는데 수없이 비난을 받다가 죽으셔? 저분이 구원자일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예전에 믿던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기독교화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그는 모든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야. 그 중에 2장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내용들이 너무너무 그 한 잔절이 너무 귀해서요. 우리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후에 초제목에 써 있죠. 큰 구원이다. 그렇죠? 2장은 큰 구원과 5절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우리 읽었지만 쉬운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역성경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는 거죠. 2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단 얘기예요. 천사들 통해서 말씀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많은 그 구약에 있는 분들이 실제 순종하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따랐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천사들이 쓰임 받은 거죠. 또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3절 말씀 그랬죠? 구원은 처음에 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구원의 창시자고 또 구원에 시작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행했던 얘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계시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큰 구원을 사람들이 등한여겼다.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본인 지금 본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2장 초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큰 구원이란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구원은 작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구원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에요. 물론 그 구약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얻은 구원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그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정지시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료시키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6절, 7절, 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편 8편을 이용한 내용이에요. 시편 8편이 뭐냐? 창조의 시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12강, 27강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서 또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로 창조된 것은 누구냐?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롭게 세상이 올 것인데 그 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천사는 부림받는 종이고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마지막 절 14절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천사들은 섬기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자 영들이지 그들이 존귀를 받고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 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종이고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은 그냥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존재인 거예요. 너무너무 탁월한 존재이고 사람보다 너무 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또 그들에게 올 세상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한테 이 땅을 맡겼고 상속자로 삼았지 만유의 후사로 삼았지 천사들을 그렇게 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를 시편 8편을 들어서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시편은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는 그래도 읽으면 논리적인 전개가 있고 역사적인 팩트에 근거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는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읽기도 어려워요. 사실상. 그리고 욥기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문학적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도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 그 편지들을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시를 통해서는 이게 역사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일인지 왜 시를 보고서 보통 건 다 어느 왕에 나오잖아요. 왕에 나오니까 역사에 근거한 거예요. 어느 시대구나. 또 출애굽했다.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시가서는 한 개인이 느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시편, 잠언 이게 성경이냐? 쉬운 말로 명심보감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사람이 윤리책이지 이거 성경 넣어야 되냐 이 계시된 책이냐 그런 언급들이 전도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가서도 마찬가지 이게 19금 책이지 이게 성경이냐는 말들을 시가서들은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책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는 시가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왜? 모든 글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서 연관도 없는 것 같고 개인의 형편, 개인의 어려움을 논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런 것을 막 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것을 성경이라 말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시편 자체가 성경으로서 충분히 우월한 권위가 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뭘 인용하느냐? 주로 시편을 인용을 해요.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레위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시편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시편을 굉장히 많이 알았고 시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시편의 그 시편이 그렇죠? 개인적인 느낌의 그 글들이 충분히 계시된 그림을 또한 반증할 수 있는 하나의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시편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고백 같지만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총 9절이에요. 9절에서 5절 정도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을 거의 전문을 다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시편 8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은 히브리 기자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의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이고 구약의 가짜고 신약의 실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어요. 왜요? 죽이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방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도 안 죽는 죽음을 죽을 수 있냐? 하나님 아닌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불신앙이에요. 계속 이런 궁금증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가 죽었지만 잠시 동안 죽은 것임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왜 죽으신 것이냐? 손수 그분이 손수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심은 왜 죽으신 것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천사는 꿈도 못 꿀 이름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겠지만 그는 어떤 분이었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분이에요. 저 어렸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저는 천체과학을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요. 자전거 공전이 너무 신기했고 달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한 거리 간격을 조정하면서 계절이 이루어지고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어려서 알게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태양에서 빛이 출발하면 지구까지 8분 15초가 돼야 그 빛이 도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은 8분 10몇 초 전에 출발한 빛인 거예요. 또 이 태양에 비추어서 저 먼 별이 보이는데 별이 1억 광년이다. 그러면 1억 년 전에 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 1억 년 전 모습인 거예요. 왜? 그 빛이 오는데 1억 년 걸리니까. 10광년이다. 빛이 오는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발 아래 두신 분이래요. 태양이 얼마나 뜨겁냐? 표면 온도가 6,000도래요. 태양에 푹 폭발할 때 수없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폭발할 일부 불꽃이 지구 6별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신 분이래요. 수금 제목도 차리면 이걸 보면서 중학교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 아래 뒀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전 강단을 발 아래 두고 있는데 일부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신 거예요.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예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그 우주를 보고서 만물이라 그래요.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분이에요. 그거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어려서는 그래서 와, 발 크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인 거예요. 잠시 죽었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만물을 복종케 했던 그분인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였고 구원의 시작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8절 중간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죽으신 거예요. 잠시 동안 자기를 비하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은 멸망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열등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그 비하는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순종하심이었어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열등에 죽은 게 아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걸 흉내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는 구원의 창시자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네가 구원을 등한히 여겨? 그럴 수 없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유대교로 돌아가? 또 제사 드린다고? 그럴 수 없지. 라고 너희가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지금 13절 14절도 시편 8편 이야기예요. 말씀드렸죠? 창조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성육신은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뭔가 열등해서 그냥 뭔가 받쳐서 끄트머리 해서 죽임을 어쩔 수 없이 약해 당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하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단순한 게 아니죠. 근데 이분을 천사보다 없인 여겨? 그럴 수 없잖아. 라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알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왜 그가 죽었냐? 그렇죠? 14절 안 읽었네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창조자신데 그분의 죽은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인간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로 창세기 3장 그 이유로 딱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 이렇게 카톡이 있어요. 어려서 신앙부장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회장이었고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 최영식 그리고 중등부 회장 뭐 최모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신앙부장이었는데 뭐 멀리 가 있어요. 어렸을 때 깡패였었고 깡패인데 신앙부장이었어요. 김도환처럼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뭐 협신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난리가 났어요. 야, 당뇨까지 이야기했는데 야, 협신증이 뭐냐 막 병원 가자 뭐 문병 가자 뭐 뭘 먹지 말고 끊자부터 시작해서 술은 먹되 담배는 끊어야 된다부터 해서 카톡 다 한 대는 막 문재인 계속 한 대 막 홍준표 한 대 막 스크린 골프 계속 그런 얘기냐. 지금도 협신증 건강해요. 그래서 칼슘 말할까 말았는데 저 지금 막 그냥 온통 그 얘기. 야 무서운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무서운 거예요. 병드는 게 왜 자꾸 병드냐 죽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각 개인에게 탭을 딱 맞춰놨어요. 너 67년, 너 25년, 너 11년이야 이렇게. 낙골당 가면요 많아요. 6살 저 장로는 있는데 딱 들어섰는데 뒤에 최영식 있다고요. 이 낙골당 그 뭡니까 유골함에 깜짝 놀랐어요. 최영식 있어갖고 딱 보니까 저보다 못 살고 죽었어요. 연세를 아 참 겸손해지더라고요. 누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모든 비타민, 모든 칼슘 다 죽기 무서워서 그래요. 병들기 무서워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죠. 그렇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냐? 만물을 발아래 주신 분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 불덩어리를 딱 발아래 주신 거예요. 그렇죠? 태양의 기체예요. 가스예요, 가스. 근데 한 번에 안 터지고 계속 폭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스가 이렇게 모여있을 수 있나요? 고체면은 뭔가가 자꾸 줄 거 아니에요, 양이. 어떻게 양이 비슷한가요, 이렇게? 스스로 양을 보존하면서 폭발할 수 있나요? 이 모든 원리를,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걸 바라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이건요, 몸 부들부들 떨리는 얘기, 사실상.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구절이 유일하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와요. 비슷한 구절은 많이 있고 그 관련된 구절은 많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 그렇죠? 그분이 제가 현대성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인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계속 지금 뭘 물고 가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제사의 주인이시다. 그가 많은 제사장들은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동물을 드려야 되고 서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그걸 끝냈다를 전자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신약에서 말하는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모든 것들을 완성한 분임을 3장 17절에서 종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뭐 6장 20절이랄지 8장일지 나와 있지만 조금 다른 구절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잠깐 넘어가서 그러므로 앞에 쭉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을 예수님 깊이 생각해봐. 그런 분이야. 너 이거 들었잖아. 너 아멘 했잖아. 너 왜 자꾸 잊어버리고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죽음 대신에 대신 죽으셨고 그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주셨으며 그는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2장의 1장과 더불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요. 우리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2장 1절 초반절에 1장을 받는 거예요. 3장 1절 그러므로 2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4장 1절 그러므로 3장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면서 앞을 내용을 계속 받아가요. 쭉 받아가면서 8장 9장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쭉 연결되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나중에 어디까지 말하느냐. 그분이 레위인이 아니지만 유다지파지만 왜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냐.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했던 그 인물 멜기세덱. 그렇죠? 11절 바쳤던 그 멜기세덱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사망의 왕 사단을 한때 참 많이 말했던 영 아닙니까? 그렇죠? 죄의 종들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죠?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사실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종들은 못하게 놓아주신 거예요. 노임받은 사람들이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이야. 신분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돼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세계복음이야. 신분이 불분명하면 세계복음을 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분이 회복되어지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니까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세계복음화라는 삶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또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 되시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을 발아래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 당대 세계복음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발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중남미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시아 사역과 유럽과 또 오세아니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또 이를 돕고 있는 모든 교회와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의 경제응답을 대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임을 알고 정말 전쟁같이 싸워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산업인들과 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바권의 중남미 사역, 과테말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본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중남미의 3대 복음에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기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은혜로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니셔 스쿨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됨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영광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아갈 수 있는 어린 시절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한정을 살리고 한나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 나가도록 교육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중직자와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열세 교회가 주님께 모두 부름받은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마음이 갈등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아픈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의 도리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더해지고 얻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에서 인도 충만하심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이끌려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열세계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